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금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분은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중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허무함에 시달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섭렵했고 특히 10년 동안 불교에 몸담으면서 불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불교의 기도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은 스님의 설법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은 주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사례가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웅전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부인이 거대한 불상이 움직이며 미소 짓는 것을 체험한 후에 자기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게 되었다는 내용 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하는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관세음보살이나 석가모니 불을 부르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부르며 기도하는데 간단하게 한 단어를 외우기 때문에 단조롭고 지루하게 여겨지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기도 소리가 웅장한 합창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절에서는 북을 치며 리듬을 맞추기도 하는데 그런 북소리를 몇십 분 들으면 그 북소리가 마치 자기 마음속에서 울리는 것 같이 들린다고 합니다. 불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큰 절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4월 초파일입니다. 그때는 1년 중에 가장 많은 불교 신자들이 절에 몰려와 등을 삽니다. 등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달리는 위치도 다릅니다. 가장 큰 등은 법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달리는데 그 등을 산 사람은 스님들에게 환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조명을 받습니다. 처음에 등을 달 때는 석가의 자비가 불빛처럼 온 세상에 비춰서 어두운 곳을 환하게 만들고 또 그 등을 다는 사람들이 석가처럼 그 득도해서 윤회의 업을 끊기를 바라는 순수한 종교적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바뀌어서 승진, 시험 합격, 출산, 결혼 등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초파리 돌아오면 절에는 작년에 기원한 내용들에 대한 각종 승전담이 난무한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등을 달았더니 부처님의 음덕으로 그 효력을 받게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입심 좋은 몇 사람의 부인의 성공담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과장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해서 평상심을 유지하던 불자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등을 달게 된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불교의 기도회와 기독교의 기도회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원 같은 곳에서 예배를 보면 부처님에서 하나님으로만 바뀌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은 기독교나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또 이슬람교 등 종교의 이름을 가진 모든 곳에서는 다 있습니다. 심지어 무속신앙 속에도 기도의 응답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기도의 응답이나 기적과 같은 초월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초월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 즉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숙자반에서 배우셨듯이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태풍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를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한 떡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서도 5천 명을 먹이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크게 느껴지고 충격이 되었으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신경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핵심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월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적과 같은 그 사건 자체보다도 그것에 대한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사건의 해석이 올바르면 올바를수록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통찰력이 올바라지게 됩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길거리에서 인사조차 나누는 것을 금지했던 유대인의 관습법을 스스로 어기고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을 찾아가서 고넬료와 그 일행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푼 것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 고넬료와 그 일행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인 자신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한 자녀임이 확인되게 되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그들과 함께 한동안 머무는 것도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고로는 결코 하지 못하게 될 일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 의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공식적으로 수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축하연이나 환영회가 아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온 베드로를 마치 광은운처럼 흘겨보기 시작했고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오순절 이전, 즉 베드로가 변화되기 이전이었다면 그때의 베드로는 자기의 이성보다 감정이 더 빨랐고 말보다 행동이 더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독설과 충고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일수록 자존심이 강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기제가 발동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격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베드로는 이미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13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의 긴 설명이 끝나자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마치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신묘막적한 구원의 섭리 앞에서 누가 또 다시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대신 그들은 그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동시에 베드로에 대한 사과의 표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0장에 있었던 내용, 즉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일에 대해서 그것을 11장에 또다시 그대로 기록했던 것은 그 내용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또다시 그 내용을 반복해서 써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갖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유대 전통적인 사고를 깨뜨리기 위해서 세 번씩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요파에 있던 베드로를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이사랴와 요파는 50km나 떨어진 곳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평균적으로 1시간에 4km 정도 걷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걸으면 3, 40km 정도 걷습니다. 그러니까 50km를 가려면 적어도 하루 반나절은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천사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났던 것이 오후 3시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인 둘과 경건한 경건한 군인 하나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보내었습니다. 만약 그때가 오후 4시였다고 한다면 그 세 사람은 20시간에 걸쳐서 50km를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과 눈 붙이는 시간을 제외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정확하게 일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멀리 있는 베드로를 불렀겠습니까? 지금도 50km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당시에 종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은 걷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만약 자동차로 20시간을 가야 한다면 얼마나 멀리 가야 하겠습니까? 10년 전에 그 서울에서 전남 장흥 아래에 있는 외나로도라고 하는 섬 끝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니까 10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0시간을 만약 자동차를 타고 간다면 아마 부산에서 평양을 지나서 신의주까지는 가야 할 것입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를 불러야 하는 이유를 13절, 1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한 이유는 그가 바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진리의 말씀,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쉰 후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영원한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그것이 그의 유한한 삶을 영생에 있는 연결고리가 되었고 베드로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첫 연결고리가 되었고 또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역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 자신을 찾아왔던 천사와 환상에 대해서 얘기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자기를 찾아왔던 천사가 가브리엘을 닮았는지 미가엘을 닮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천사의 날개가 두 개였는지 네 개였는지 여섯 개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고넬료에게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같은 그 그릇의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지, 그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했는지, 또 거기에 담긴 짐승의 종류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말씀을 들려주어야 했고 그 말씀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적보다 중요합니다. 내게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의 단 한 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엄청난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특정한 개인에게 유일회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삶에 대해서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심에 의해서 17살 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의 13년의 종살이, 옥살이는 굉장히 인고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청년에게 네가 13년 동안만 고색하면 내가 너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하신다면 아마 그는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디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이 아무것도 없이 매일매일의 삶이 진창석을 걷는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걷는 것 같을 때 또 그것의 끝에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바르게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끝에 무엇이든지 간에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루하루 고대하고 사는데 수년이 지나도 그것이 도무지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 종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유의 몸이 아니라 그 종살이보다 더한 옥살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따져 물을 만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왕이 꾼 꿈의 해석은 7년간의 풍년 후에 7년간의 흉년이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흉년 2년째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형 17살 때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그리고 7년 풍년, 그리고 흉년 2년째, 그러니까 헤어진 지 22년 만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 했던 때를 시편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발은 힘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전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 그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다가 옥에 갇혀서 목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 칼이 발에 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데 그 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생명, 영혼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고 쇠사슬은 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매였다는 것은 들어가다 나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명이 또는 요셉의 영혼이 철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작살에 맞은 물고기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퍼덕거리는 것처럼 요셉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쑥 빠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요셉이 언제까지 했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것을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외면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것을 지켜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요셉을 그냥 그렇게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족들이 점점 더 불어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대역사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고 합니다. 인생의 진창속을 걷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터널 속에서 하나님 이 터널의 끝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나를 단련시켜서 나의 원숙한 구원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출애굽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될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고별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사람들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이 상하기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녀가 시험을 보는데 50문제 가운데 10문제를 맞추고 나오면서 내가 두 문제는 더 맞출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울면 그 아이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50문제 가운데 20문제를 맞추고 나오면서도 해죽해죽 웃으면서 내 뒤에 5명 더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아이는 공부보다 다른 일을 찾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또한 눈물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달라는 용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온 전화입니다. 당신 아들이 지하철 안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빼내다가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지금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달려가서 울며 빕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이번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자식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한 눈물의 훈계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주님과 말씀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 또 오직 은혜가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수가 있고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율법이 정죄하게 될 때에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좌절시킬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 길이 동안 붙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말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또 지나온 세월 가운데 우리들을 견고하도록 지켜주고 세워준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던가요? 한순간은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붙들어준다고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정말 일시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나온 3년 반 동안 100주년 기념교회를 통해서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수준을 우리 수준의 구원을 더욱 온전하게 해가는데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었습니까?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성경 공부와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린 말씀들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들이 아니었나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오직 나의 영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혼탁한 가치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지 아니 가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 성숙하고 원숙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날들을 정직하게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었고 우리를 성숙시켰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적이 나를 바꿔온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들었던 말씀과 구역 성경 공부 시간에 구역 식구들과 나누었던 말씀, 무릎을 꿇어 겸손하게 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올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는 원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걸음걸이를 교정받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들이 미련하여 잘 알아듣지 못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반복해서 일깨워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기억을 잘하지 못해도 우리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주심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쉰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영원한 구원의 말씀은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